제3장 하나님이 사람 되심 상. 말로 교통하는 것이 훨씬 좋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시하시기 원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문자와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문자로 계시하신 것은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언어로 계시하시는 것을 보기로 합시다. 당신이 어떤 사람과 편지로 몇 년 동안이나 교제를 나누었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면 당신은 분명 그를 만나보고 싶을 것입니다. 또 당신이 어떤 책을 읽고 그 책의 저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면 분명 그와 대면하여 그를 더 분명히 알기를 원할 것입니다. 글로만 알아서는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 왕래하는 것은 글로 왕래하는 것보다 더 친밀하고 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통에서 글뿐 아니라 말로 교통을 한다면 그 교통은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없어도 그 교통은 좋지 않은 것이고 그 두 가지가 다 없는 것은 근본적으로 교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좋은 교통은 반드시 글과 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반드시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분이 말씀을 사용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데 있어서 말씀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분은 공중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만일 그분이 공중에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몹시 무서워할 것이고 감히 듣지도 못하고 급히 도망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거리가 있고 그분은 너무도 높고 크고 거룩한 분이므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도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 위에서 겨울을 보내다. 나는 먼저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해인가 나는 노산에서 휴양을 할 때 산 위에서 겨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전쟁 직후여서 산 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사는 부근에서는 왕래하는 사람을 전혀 만날 수 없었습니다. 원래 조용한 곳을 좋아하던 나는 이곳을 찾고 마음이 퍽 흡족했었습니다. 조용할 뿐 아니라 기후도 추운 그곳에서 나는 하루에 세 차례씩 밥을 가져다주는 어린아이 외에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느끼지 못했지만 얼마의 시일이 지나고 난 뒤부터는 나같이 조용한 것을 좋아하던 사람도 쓸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점심을 먹고 잠을 자려다가 우연히 열려진 창밖을 보게 되었습니다. 창밖에는 많은 산새들이 날아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뜰에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날아온 산새들이었습니다. 그 새들은 짹짹짹짹 노래하며 총총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은 찾을 수 없으니 저 새들하고라도 사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곧 일어나서 새들을 보려고 밖으로 나갔지만 새들은 일제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나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고 남은 밥을 다시 뜰에 뿌렸습니다. 처음에는 저만큼 멀리에 뿌리고 두 번째, 세 번째에는 점점 더 가깝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문 뒤에 숨어서 새들이 먹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새들은 곧 날아왔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새들과 사귀어 보리라 생각하고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새들은 즉시 나무 위로 날아가 앉아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다가가면 날아가고 또 다가가면 또 날아갔습니다. 내가 갈 때마다 새들은 날아갈 뿐이었습니다. 새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새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산새 친구들아, 내가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은 별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야. 나는 다만 이 겨울 산에서 양식을 구하기 어려운 너희들에게 나의 풍족한 식량을 나누어 주려는 것뿐이란다. 그러니 너희는 안심하고 와서 먹으렴. 다만 내가 한 가지 바라는 것은 너희가 그 음식을 먹을 때 내가 너희 가운데 앉아 너희들의 노래를 듣고 너희가 춤추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거야. 나와 너희들이 친구가 되자는 것뿐이란다. 그러나 새들은 나의 뜻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날아가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나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나는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네 도생은 너무 커. 만일 나를 줄이고 줄여서 산새처럼 작아지고 새의 모양이 된다면 아마 그 새들은 나를 막지 않을 거야. 그러면 나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새들에게 다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저 새들은 나와 함께 이 산에서 겨울을 보내겠지. 하나님도 축소되어 내려오셨다. 똑같은 일이 오늘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큰 하나님으로만 계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분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의 신묘막적함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와 왕래하시려면 하나님 역시 축소되고 축소되어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축소된 후에야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그에 대한 모든 일, 우주에 대한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까? 말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까? 나는 가정법을 써서 말하겠습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정말 말을 사용하여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분이 진히 사람이 되어 사람들과 왕래하신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면 동서고금을 통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 오직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면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누구인가? 이것은 가장 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사용한 그 효과적인 방법을 써서 먼저 몇 가지 원칙과 조건과 노선을 정한 후에 이 원칙과 조건과 노선대로 찾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지녀야 할 조건과 자격과 생활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먼저 이것을 보기로 합시다. 이 사람이 갖추어야 할 첫째 조건을 살펴본다면 그가 구비해야 할 첫째 자격은 곧 그가 땅에 있었을 때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칭한 것입니다. 이것은 겸양의 문제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가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담대히 말했어야만 우리가 그를 하나님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그가 이러한 선포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가 하나님임을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포야말로 그가 구비해야 할 첫째 조건입니다. 둘째로 이러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방법은 반드시 우리와는 달라야 합니다. 내가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지라도 내가 태어난 방법이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다면 내 말에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면 내 말에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이 태어날 때에는 반드시 우리의 출생과는 다른 방법으로 특별하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이라 할 수 없습니다. 셋째로 이 사람의 생활과 도덕적인 수준은 반드시 보통 사람보다 더 높아야 합니다.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결과 공의가 있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만일 내가 한 마리의 산새로 변했을 때 내 생활에 특별한 점이 없이 다른 새들과 똑같다면 그들은 내가 사람이 변해서 된 새라는 것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된 사람의 생활과 도덕적 수준은 반드시 가장 높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를 하나님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조건은 만일 그가 하나님이라면 그는 반드시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가 하고 우리가 모르는 것을 그가 안다면 우리는 그는 하나님이다. 참으로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가지 조건을 덧붙입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이라면 그는 반드시 우리에게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가 어떻게 사람을 고통에서 구할 수 있는가? 우주의 과거와 장래는 어떠한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등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계시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조건을 구비한 사람을 찾기로 합시다. 다섯 가지 조건에 부합된 사람을 찾음. 이 다섯 가지 조건을 여기에 두고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 조건에 하나하나 맞추어서 그가 과연 하나님이 사람 된 자인가를 보기로 합시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봅시다.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나 역시 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감히 말한 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을 보기로 합시다. 먼저 공자를 모셔옵시다. 공자의 책을 보면 그에게 높은 도덕과 바른 생활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지만 그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자는 첫째 조건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불교의 교주인 석가모니는 어떠합니까? 석가모니도 자기를 하나님이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기이한 것은 그에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관념이 없었고 그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회교의 교주인 모하멧은 어떠합니까? 모하멧 역시 자신을 하나님이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알라요, 나는 알라의 선지자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동서고금의 모든 사람을 하나하나 살펴본다 해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음을 알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 나사렛 예수만이 자기를 가리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이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자신을 하나님이라 인정한 사람이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이 나사렛 예수는 어떻게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칭할 수 있었습니까? 다음을 말하기 전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가능성 중에서 한 가지는 옳은 것이고 두 가지는 틀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가능성이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가 하나님이 아니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는 분명 미친 사람, 곧 정신 이상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아니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자칭하는 자는 사람을 괴로운 사기꾼입니다. 셋째로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는 그가 미친 사람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라면 그는 분명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가능성 중에서 최소한 한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은 바로 그를 미친 사람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를 미친 사람으로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그를 사기꾼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증명하기 전에 먼저 예수가 미친 사람이냐 아니냐, 사기꾼이냐 아니냐를 보는 것으로도 족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가 미친 사람이라는 근거를 대지 못하고 사기꾼이라는 근거도 대지 못한다면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 세 가지 가능성 외에 다른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다. 나사렛 예수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분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에는 하나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한 것입니다. 아들은 곧 그 아버지를 나타낸 자입니다. 밖으로 나타난 것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분을 아들이라 칭한다는 것이지만 여기에 감춰진 뜻은 곧 보이지 않는 분을 아버지라 칭한다는 것입니다. 배후에 계신 분은 아버지이시고 나타나신 분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양자가 하나요, 하나의 두 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두 면으로 말하는 것은 한 면은 보이지 않고 감춰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한 면은 나타난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한 분으로 말하는 것은 보이는 분이 보이지 않는 분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의미입니다. 종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는 말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 사람 나사렛 예수는 말했습니다. 나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하나다. 내가 곧 그요. 그가 곧 나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아버지시다. 나는 보이는 아들이다. 아들과 아버지는 함께 있다. 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미친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깨리는 사기꾼입니까? 예수께서 그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말씀하신 후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31절부터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이라 했고 다시 그 아래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라는 예수의 질문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나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이 말을 들은 후에 그분을 돌로 치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사렛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을 뿐 아니라 유대인들 역시 그분이 자신을 하나님이라 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과연 예수는 미친 사람입니까? 과연 그분은 머리가 돌아서 엉뚱한 말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분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사기꾼이므로 사기를 치려고 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분이 무슨 사기를 쳤습니까? 그분이 누구를 죽이기라도 했습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나타낸다.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 첫 부분을 조금씩 읽어봅시다. 1장 18절에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고 했습니다. 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여기에서 자기를 가르켜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나타내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라고 했습니다. 그 독생자를 볼 때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분은 또 자신을 가르켜 말하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말을 이분 아닌 다른 어떤 사람에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전에 상해에 있고 지금은 여기 천진에 있는 네 토생 외에는 상해에 가본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한다면 그것은 실없는 헛소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는 여기에서 하늘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그러나 나는 지금도 여전히 하늘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동시에 두 장소에 있으니 이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분은 반드시 미친 사람이요 아니면 큰 사기꾼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그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와서 단안을 내려보십시오.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와서 하늘의 일을 전한다. 다시 3장 31절을 봅시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32절에서는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그분이 위에서 왔으며 만물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다시 한번 말하기를 그분이 하늘에서 왔으며 만물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무슨 목적으로 이러한 말을 했습니까? 그분이 와서 하늘의 일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분의 말을 받는 이가 없었습니다. 하늘, 만물, 하늘에서 옴, 만물 위에 있음 등을 말하는 이 사람은 대체 누구입니까? 공자가 이렇게 말한 적이 없고 석가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고 모하메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미친 사람입니까? 사기꾼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계속 자신을 아버지와 병영시켜 말했습니다. 18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독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을 읽을 때에는 그분의 말씀이 평범하게 들리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분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안 것은 다만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삼는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표현이다. 보이지 아니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보이는 분은 바로 나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그분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 특별한 사람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아들을 아는 것이 곧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6장 46절에서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더욱더 분명하게 너희들 중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오직 나만이 아버지를 보았고 오직 나만이 아버지의 어떠함을 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가장 엄숙하고도 경건하게 말하거니와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8장 18절을 봅시다. 그분은 여기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19절의 질문은 참 좋은 것입니다.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어떻게 말했는지를 보았습니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를 모르니 너희가 보지 못한 그분을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대체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을 알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곧 그라고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다시 요한복음 8장 23절을 보기로 합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낫고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에크, 곧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너희는 세상에서 나왔고 나는 세상에서 나오지 않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위에서 나왔습니다. 그분은 근본적으로 세상에서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은 과연 누구입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크다. 이에 유대인들은 또 혼돈되어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를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중국 민족이 그들 자신을 황제의 자손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인정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존귀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아브라함을 들먹였습니다. 8장 53절을 보면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고 물었습니다. 예수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그분은 자기가 아브라함보다 크다고 했습니까? 작다고 했습니까? 56절에서 예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아브라함까지도 예수를 앙망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57절에서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고 했습니다. 예수의 답변을 주의해 봅시다. 58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를 만일 내가 황제이기 전에 나 네 도생이 있었느니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분명 나를 미친 사람이라고 하든지 사기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한 예수는 미치광이가 아니면 사기꾼이요 사기꾼도 아니라면 분명 하나님입니다. 네 번째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안에 있다. 계속 요한복음 10장을 봅시다. 예수는 37절에서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라고 하고 이어 38절에서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깨달아 안다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그분은 매우 중대한 말을 했으니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자신 안에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한 성경 구절은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군데를 자세히 보기로 합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곧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알았다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도 알았으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 그때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혼돈에 빠져 있었습니다. 14장 8절에서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그가 요구한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보면 족하겠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께서 그분을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아버지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을 보았으면 족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 단언하라. 과연 나사렛 예수는 누구입니까? 당신은 그분에 대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당신은 그분을 기독교의 교주라 하겠습니까? 아니면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자의 모범이라 하겠습니까? 사회의 개혁가라 하겠습니까? 아니면 자유, 평등, 박애를 전한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 자신은 자기를 하나님이라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분에 대해 어떻게 단언하겠습니까? 그분은 미친 사람입니까? 사기꾼입니까? 거짓말쟁이입니까? 아니면 참 하나님입니까? 이것은 참으로 엄숙한 문제입니다. 그분은 미친 사람입니까? 당신이 그분의 전기를 통해 그분의 생활과 언행을 살펴본다면 그분이 미친 사람이 아닐 뿐 아니라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서나 가장 정상적이었던 사람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분의 머리는 맑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정신 착란이 있었습니까? 당신이 그분의 말을 잘 살펴본다면 그분의 생각은 너무도 조리 있는 것이며 그분의 태도는 가장 적절한 것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한두 마디의 답변으로서 그분에게 질문하던 사람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분에게는 미친 기색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사기꾼입니까? 사기꾼이란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 사람을 속이는 자입니다. 이득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사기꾼이 되겠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로 그분이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석방하느냐 못 박아 죽이느냐를 결정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그분을 심문할 때 대제사장이 그분에게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물으니 그분은 여전히 내가 말하였노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때에도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사기꾼이라면 그분이 무엇을 위해 자기 생명을 잃어가면서까지 사기를 쳤겠습니까? 그분의 말은 참이다. 언젠가 나는 예수에 관한 책을 조금 읽은 사람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며 완전하고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당신이 예수의 높은 도덕적 수준을 인정한다는 것은 적어도 그분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당신은 그분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한 말도 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계속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왔습니다. 당신이 그분의 도덕적인 수준을 인정한다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1절에서 언급한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 것이고 시간적으로는 태초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분은 어떠한 분입니까?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십니다.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바로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섯 가지 조건 중에서 첫째 조건만을 보았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만이 첫째 조건을 통과합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이 사람 되셨음을 나타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에 네 가지 조건을 보기로 합시다. 그분이 하나하나의 자격을 다 갖춘 것을 보고서야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